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 주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마치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천국의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이 그러면 뭔가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나의 편견과 나의 높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는 그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적용하여 보통 말씀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을 문맥으로 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면 무작정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걸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든, 여기 형제라고 나와있으니까 꼭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든 자매든 교회 안의 지체 중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소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길을 잃었다가 찾은 형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자신과 그 사람과는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한 것 또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이 스피커인 것처럼 확성기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나 문제가 너무 쉽게 퍼져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 누가 이랬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그거 알아? 아, 내가 근데 어디서 누구를 봤는데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들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명이 같이 앉아서 막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딱 가면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이 누가 돼요? 화장실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걔 있잖아.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누군가 화장실을 가면 또 그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럼 난 이제 결단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이 내 얘기할 거 뻔히 아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만 많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퍼뜨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알았다면 그 죄를 나만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이고 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있기 힘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곳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서 있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부인하게 돼요. 그렇죠? 누가 당신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부인해요. 아, 나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반발합니다.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함께 창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피해 다녔어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라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아라는 한 남자,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그 남자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좋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진짜 내 잘못을 건드리면 그것은 참을 수 없게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장면에서도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의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반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을 알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봉합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내 잘못을 건드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고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 권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이 권고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꾸짖다, 책망하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조용히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잘못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형제를 찾아가 권고했을 때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형제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짜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내가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나 그를 얻기 위한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를 위한 정죄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한 간곡한 호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그를 얻기 위하여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그건 네 생각이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발하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진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증언을 서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확증시킬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동네방네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그 상대가 존중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편되어줄 사람 그냥 몇 명 데려가서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때에 교회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적인 의견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하는 행동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외에 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만 110번이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딱 두 번이 나옵니다. 16장과 18장.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이야기한 두 본문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대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풀고 매는 곳이다.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풀고 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는 말씀도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주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먼저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의 잘못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에게 조용히 나아가 그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겁니다. 그를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존중할 만한 두 사람과 함께 그를 찾아가 그에게 다시 권고하겠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다시 찾아가 그에게 권고하겠죠.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임을 믿고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교회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그에게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전할 거예요. 아마 교회는 이 결정을 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본문은 3단계로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사실 몇 번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시 찾아가며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게 한 사람을 향한 교회의 마음이고 교회의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랑하며 찾아가며 기도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교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가 교회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가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지 어떤 의견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을 깨닫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제를 또 죄를 보게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보았는데요. 형제의 죄를 보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반대로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권고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중심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의 감정을 단지 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했다면 정말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나 자신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를 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더욱 솔직하게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화가 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그런 일 없으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아유 오해하셨나 봐요.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찔리면 그게 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나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이고 만약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오해한 것이라면 풀어야 되는 거죠. 만약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답을 했는데 교회 지체 중에 또 몇 사람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더 깊이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한 사람이 오해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하나씩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내가 그런 잘못을 했던가?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던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견이 옳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 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보냈는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 교회가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해해서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마땅히 누군가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건면하고 그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난 이야기했는가 하는 거죠. 혹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가 잘못했다 라는 소문만 듣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봄과 돌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얻기 위하여 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통해서 나를 그것을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이야기할 때 또는 내 자신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주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나를 사랑함으로 권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